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한일 중 정상회의 개최도 지연되고 있다고 일본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과 니혼게자이 신문 등은 31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녀상 문제로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게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지연되는 주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당초 2월 10일을 3국 정상회의 개최일로 추진했지만 소녀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돼 대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매체들은 중국 역시 이를 관망하며 유보적인 자세를 보여 조만간에 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앞서 3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위안부 문제는 두 나라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한국이 소녀상과 관련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말 한국 민간인들이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녀상을 설치하자 서울의 일본 대사를 복귀시키는 등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두 나라가 2월 중순 독일의 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제약 업체들에게 의약품 가격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미 주요 제약업체 대표들을 만나 미국산 의약품의 생산을 늘리고 가격을 낮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미 식품의약청 FDA가 새로운 의약품을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업체들이 약값을 천문학적으로 올려왔다며 가격을 낮출 많은 이유들이 있고 노인과 저소득층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위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제약업체들을 압박했습니다.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회의 조직 개편에 대한 한간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합참의장과 국가정보국장을 국가안보회의의 당연직에서 제외한 조치를 일종의 신분 강등으로 묘사한 언론 보도를 질책하며 이를 상식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며 국가정보국장과 합참의장은 국가안보회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국가안보회의를 재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앞서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과 국가정보국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에만 참석하도록 하고 대신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고문을 당연직 참석자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미 의회와 전직 국방정보 당국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국가정보국 신설 이후 회의 참석에서 누락된 중앙정보국장을 당연직으로 수정하는 행정명령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과 폴란드군이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군 3,500명은 앞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부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폴란드 자간지역에 파병되었습니다. 이어 미군과 폴란드군은 전차와 장갑차 상륙을 포함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30일 자간 군사훈련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폴 존스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가 직접 참관했습니다. 두다 대통령과 존스 대사는 미군의 폴란드 파병으로 영내 안보와 양국 간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군의 폴란드 파병은 러시아의 증가하는 군사 활동에 대해 긴장하는 영내 국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배치됐습니다. 유럽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30일 벨기에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고발하는 영상과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유럽 탈북민단체인 제유럽 탈북민총연합회는 이날 브뤼셀의 번화가인 그랑플라스에서 전시회를 열고 국제사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영상에서 북한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 문제, 또 아동 권리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또 포스터 등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개발과 인권 탄압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밤새 푹 주무셨습니까?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지요. 자, 그런데요. 정말 잠이 보약처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연구진이 11쌍의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쌍둥이 중에 수면 시간이 적은 쪽에 면역 체계가 더 약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그러면서 유전적인 요소보다 수면 시간이 면역 체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체질이 아니더라도 수면 시간이 충분하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서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 자야 충분히 자는 걸까요? 연구진은 최소한 7시간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7시간 수면을 취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수면 시간을 늘리는 습관부터 가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날씨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워싱턴의 현재 기온 8도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밖바다에서 1에서 3미터를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평양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가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영하 1도에서 영하 4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6도에서 0도, 함흥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죠. 조지 에즈라의 노래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만난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의 바르셀로나 함께 하시죠.
바르셀로나 I still long to hold her once more. My boots of leather from Europe are gathered, you know, no. Every time you have to go, shut my eyes and you know, I'll be lying right by your side in Barcelona. Active minds.
sang in a foreign tongue. I still ache to know the song that he sung by Sir Lona. No, every time you have to go, shut my eyes and you know I'll be lying right by your side in Barcelona. Barcelona, oh, Barcelona, oh, Barcelona, oh, not every time you have to go, I shut my mind and you know, I'll be lying right by your side. In Barcelona.
Oo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화요일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교육과정에 공식 명기키로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 당사국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의 특정 국가 출신 입국 제한 행정명령에 항의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취소하라는 온라인 서명에 150만 명 넘게 참여한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군요.
예, 이란 정부가 지난 일요일 29일 이 수도 테헤란 동쪽 209km 지점에 있는 샘남 인근의 미사일 발사장에서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월요일 일제히 전했는데요. 미국 정부도 같은 날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나 정확한 본질은 알지 못한다면서 예, 추가 정보가 입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의 미사일은 지구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실패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 국방부 등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사일이 890km가량 비행하다 추락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고요?
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화요일 미국 요청으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긴급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니키 헤일리 신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처음 소집한 건데요. 이란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결의 2231호는 이란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관련해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핵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왔던 이란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다가 이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지난 2015년 7월 14일에 핵 포기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 핵합의 직후에 유엔은 이란에 대해서 8년 동안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안하는 결의 2231호를 채택한 겁니다.
네.
예, 이 핵합의 이전이었던 2010년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금지하는 이 비슷한 내용의 결의 1929호가 승인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란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또 조사 중이라고요.
네, 마크 터너 국무부 대변인이 월요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어겼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결의를 전적으로 위반하거나 최소한 결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되면 우리는 이란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또 다른 나라들에도 동참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란은 그럼 이번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이란 정부는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이 화요일 이란을 방문 중인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자리프 장관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다만 이란의 미사일 개발은 6개국과 체결한 핵 합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이란의 미사일은 합법적인 방어수단으로서 이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게 만들어졌고 핵탄두를 탑재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지요.
예, 이란을 중동 지역 안보의 최대적으로 규정하면서 이 핵 합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월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이란 제재를 전면 부활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음 달 15일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처음이라서 특히 더 주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 테러 분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이란을 포함해서 7개국 주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직후에 이란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건데요.
네.
예,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항의 성격일 수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외무부는 행정명령 서명 다음 날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거두기 전까지 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를 진행할 거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앞서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란을 방문 중이라고 하셨는데 자, 프랑스는 반대로 이란인에 대한 문호를 더 열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군요.
네,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장관이 월요일 이란 테헤란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에서 이란인에 대한 입국 사증, 비자 발급 건수를 두 배로 늘리는 계획을 올 여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랑스 정부의 이란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연간 4만 1천 건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는데요. 여름부터는 해마다 8만 건이 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프랑스의 이 같은 조치는 이란을 포함한 7개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한 미국 정부를 견제하는 성격이 크다고 외신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 국가들은 핵 합의 이후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또 풀고 있죠.
예, 맞습니다. 2015년 7월에 타결된 이란 핵 합의가 지난해 초에 공식 발효된 후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면서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 정부는 지난달 대이란 경제 제재를 10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새 행정부는 대이란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자국 영토로 교육과정에 공식 표기하기로 했다고요?
네, 일본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마스노 히로카즈 문부 과학상이 월요일 도쿄에서 열린 강요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센카쿠 열도와 다케시마를 고유 영토로 표기하기 위해서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오랫동안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곳이고요. 일본은 이 독도에 대해서는 꾸준히 영유권을 독도에 대해서도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학습 지도 요령에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명시하기로 한 게 처음이어서요. 한국과 중국 등 당사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처음으로 공식 명기하기로 한 이 학습 지도 요령, 이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예, 현재 사용하는 일본의 초중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전부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영토로 기술돼 있지만 이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들이 쓰고 펴내는 것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학습 지도 요령은 이들 교과서 집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전역의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되는 정부의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표시하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됩니다. 현행 학습 지도 요령에는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북방 영토에 대해서만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독도와 센카쿠 열도 영유권 표시가 포함된 학습 지도 요령은 언제 나오게 될까요?
예, 새 학습 지도 요령은 올 봄에 고시될 걸로 일본 언론이 내다보고 있는데요. 마스노 문부 과학상은 학습 지도 요령을 개괄적으로 짠 검토안을 조만간 마련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널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취소하라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네요.
예, 올해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한 온라인 청원에 150만 명이 넘게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성사된 건데요. 하지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특정 국가 출신자에 대한 입국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런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메이 총리는 월요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엔다 케니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 도중에 이런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획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미국은 영국과 가까운 동맹으로 두 나라는 상호 이익이 되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국을 국빈 방문해달라고 요청한 건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의 정책은 미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고요.
네.
앞서 메이 총리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영국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오면 개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반기를 든 셀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전격적으로 해임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열흘 동안 거의 매일 행정조치를 내리면서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나온 주요 행정조치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창설된 지 100여 년 만에 성전환 소년의 가입을 허용하기로 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법무장관 대행 경질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셀리 예이츠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해임했습니다. 예이츠 장관 대행이 이민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따르길 거부하자 취한 조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이츠 대행 후임으로 데이나 벤테이 버지니아 동부지방 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벤테이 신임 법무장관 대행은 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장관 임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벤테이 대행은 법무장관 대행을 맡게 돼서 영광이라며 대통령이 내린 합법적인 명령을 방어하라고 법무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예츠 장관 대행이 해임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좀 돌아볼까요?
네, 월요일 예이츠 전 대행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내린 지침이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민과 난민에 관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이를 변호하지 말라고 지시한 건데요. 이 합법성에 의문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난민의 미국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하고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며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수단, 예멘과 소말리아 이렇게 7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3개월 동안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해임 이유를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백악관은 월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예이츠 전 대행이 미국 국민을 위해 마련된 합법적인 명령을 시행하길 거부함으로써 법무부를 배신했다고 말했고요. 이번 행정명령이 형식과 합법성에서 법무부의 이 법률 고문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예이츠 전 대행은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무부 부장관으로 지명했던 인물인데요. 자, 이번 해임 사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를 비난하는 동시에 예이츠 전 대행이 헌법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예이츠 전 대행이 법을 시행하고 또 방어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해임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예이츠 전 대행이 이 합법성의 의구심을 표시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7개 나라가 모두 이슬람교도가 주를 이루는 나라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슬람교도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7개 나라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테러 근원지로 지목한 나라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안팎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최대의 이슬람 단체인 이슬람관계위원회는 월요일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적 투쟁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단 며칠 만에 수천만 달러가 모이기도 했죠.
자, 이런 비판 움직임에 대해서 이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런 움직임에 가세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월요일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종교나 신앙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가치가 위태롭게 됐을 때는 시위를 벌여야 한다면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참여 수준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장관이 현재 이렇게 대행체제로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 장관 지명자들의 인준 상황 좀 알아볼까요?
네, 조금 전에 이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상원 승인을 받은 장관 지명자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시 디버스 교육장관 지명자는 이날 위원회를 통과했고요. 또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원 재무위원회 그리고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가 화요일에 스티브 무느친 재무장관 지명자와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각각 처리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면서 인준안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네, 새 대법관 후보도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저녁에 새 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 숨진 이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과 비슷한 성향의 매우 보수적인 판사를 지명하겠다고 말해왔죠. CNN 방송은 항소법원 판사들인 닐 고서치 판사와 토머스 하디먼 판사가 현재 워싱턴에 와 있다면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란 앞서 살펴봤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행정조치를 발표하면서 놀라울 정도의 추진력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열흘 동안에 발동한 행정조치가 20건에 달하는데요. 이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행정조치는 행정명령과 이 메모랜덤이라고도 하는 대통령 각서 등이 포함되는데요.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 효력을 발생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출소할 수가 있고요. 또 의회나 법원이 무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남용한다면서 좀 비판한 일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도를 넘어서는 행정명령을 내린다며 비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거의 매일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주요 행정 조치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주로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되돌리는 조치가 많았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고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반대했던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계획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계획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동안 나온 행정 조치들을 쭉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을 시행에 옮기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 기업 규제를 크게 완화해서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는데요. 월요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낙태를 제공하는 외국 단체들에게 연방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에도 서명을 했죠.
자, 그럼 전임 오바마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취임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한 행정명령보다 더 많은 건가요?
네, 뭐 행정명령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사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이 대통령 각서를 더 많이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를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 각서를 또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취임 초기에 행정명령을 대거 발동하는 게 흔한 일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 보통 새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여러 행정명령을 내놓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정책을 대거 되돌린다는 점에서 좀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라면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보통 비공개로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명 장면을 또 언론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에도 이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인데 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 전환자도 받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보이스카우트라고 하면은 청소년의 인격 양성과 사회 봉사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훈련 단체인데요. 이 보이스카우트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보이라는 게 이 남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남자 어린이와 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선천적으로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만 받아왔는데요. 이제는 성 전환자,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남자가 아니었지만 이 스스로 정체성을 남자로 인식하는 아이들에게도 입단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당사자가 선택한 성별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월요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연맹이 창설된 이후 지난 100여 년간 이 출생증명서에 나와 있는 성별로 입단 자격을 부여해왔지만 이제는 학생이나 부모가 신청서에 기재하는 성별을 단원 가입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수많은 지역사회와 각 주에서 성별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결정이란 겁니다.
자, 이번 결정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년이 있다고요.
네, 작년 가을에 이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이 뉴저지주 시카커스 지부가 성전환 소년으로 확인된 8살 조 말도네이도 군의 단원 자격을 박탈했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 그런데 결국 이 월요일에 이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성전환 소년도 받기로 결정을 내린 건데요. 또 이런 결정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혀서 이 조군은 다시 보이스카우트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이스카우트와 관련한 성 정체성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 관련 논란이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미국 대법원이 보이스카우트는 자신들이 가르치기 원하는 가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동성애자의 가입을 거부한 보이스카우트의 결정을 하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진보 성향의 일부 후원 단체가 보이스카우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논란이 일었었고요. 지난 2013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 동성애자의 단원 가입이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동성애자를 보이스카우트 지도자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마저 철폐를 했는데요. 단, 이 종교단체의 후원을 받는 조직은 예외를 뒀습니다.
자, 미국 사회에서 이 성별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서 보이스카우트 역시 이런 변화를 겪게 되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와 같은 성소수자를 사회적인 약자로 보고 이들의 인권 또한 존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제도나 이 법적으로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청소년 회원이 240만여 명에 성인 지도자 역시 100만 명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조직인데다가 또 청소년과 이 아이들이 활동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더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인권단체들은 성전환 어린이 역시 다른 어린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또 이 아이들 역시 보이스카우트와 같은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 보이스카우트 연맹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함께 하죠. 옛 애인과 헤어진 기쁨을 노래하는데요. 아델의 Send My Love 들어보시죠. This was all you, none of it me. You put your hands on my body and told me. You told me you were ready for the big one, for the big jump. I'd be your last love, everlasting you and me. That was what you told 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을 지지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사업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환경적인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던 건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키스톤 엑셀이 뭔가요?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사업은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에서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까지 연결하는 약 1,897km 길이의 송유관 건설 계획을 말합니다. 키스톤 엑셀 송유관이 건설되면 하루 약 83만 배럴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사업은 캐나다에서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를 거쳐서 멀리 남북 텍사스주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의 일부입니다.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3단계는 이미 완료돼서 현재 운용되고 있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즉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계획입니다.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은 왜 추진되는 건가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모두가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의 경우는 중동 산유국들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를 대체할 방안 마련에 고심해 왔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로 대두된 게 바로 모래 퇴적층에서 추출할 수 있는 타르 샌드 또는 오일 샌드라고 하는 모래 기름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에는 이렇게 진흙과 모래,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모래 퇴적층이 많습니다. 반면 미국 텍사스 멕시코만에는 정유시설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채취한 원유를 미국 텍사스로 보내서 이곳에서 정유작업을 거쳐서 국내 소비도 하고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캐나다 에너지 기업인 트랜스캐나다가 지난 2005년에 처음 이런 사업을 제안했고요. 캐나다 당국의 승인을 거쳐서 2008년에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건설을 허가하면서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거대한 키스톤 송유관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업은 얼마나 진전됐나요?
1단계 송유관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시작해서 미국 중부 다코타주와 네브라스카주를 거쳐서 일리노이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착공해서 2010년 완공된 이 1단계 송유관의 길이는 장장 3,456km에 달합니다. 2단계와 3단계는 중부 네브라스카주에서 남부 텍사스주를 이어주기 위한 일종의 연장 작업이었는데요. 2단계의 작업은 네브라스카주에서 오클라호마주까지 약 500km 길이의 송유관으로 2011년에 완공돼서 운용 중이고요. 3단계 작업은 다시 오클라호마주에서 시작해서 남부 텍사스주 포트 아서까지 연결되는 780km 길이의 송유관으로 2015년에 완공됐고요. 텍사스 휴스턴 정유시설까지 연장하는 3단계 부속사업은 2017년 운용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송유관들은 가능한 미국을 지나는 구간을 적게 하려고 이 캐나다 영토를 크게 돌아서 미국 네브라스카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유시설이 있는 일리노이주나 아니면 다시 오클라호마를 거쳐서 텍사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키스톤 엑셀은 이렇게 우회하는 구간을 줄여서 중서부의 주들을 거의 직선으로 연결해서 거리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자는 구상입니다. 또 폭이 91cm로 기존보다 더 넓은 관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더 많은 원유를 운반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키스톤 엑셀은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The State Department has decided that the Keystone XL pipeline would not serve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 agree with that decision.
지난 2015년 11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 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송유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환경 파괴를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키스톤 XL 송유관이 건설되면 몬태나주, 사우스 다코타주, 네브라스카주를 직접 지나게 되는데요. 모두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입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수송 과정에서 원유가 유출될 위험성도 클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 운반되는 오일샌드, 모래기름은 특히 온실가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더러운 기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he Keystone Pipeline, first of all, I approve it because it's thousands of jobs, okay? I would approve it so fast.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 후보 시절에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이 되면 건설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답해서 지지자들의 큰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This is construction of pipelines in this country. We are and I am very insistent that if we're going to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키스톤 XL 건설 사업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사업 재개에 물꼬를 텄습니다.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 지지자들은 송유관 건설로 미국 내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주장입니다. 또 송유관 건설 사업이 시작되면 부대시설과 음식점, 호텔 등이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자들은 이 모든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송유관 건설 지지자들은 또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철도로 운송하는 것보다 지하로 운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송유관이 건설되면 하루 83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베네수엘라나 중동 등 외국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송유관 건설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사업자인 트랜스캐나다 측은 물론이고 캐나다 정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승인을 아주 반기고 있는데요. 트랜스캐나다는 현재 미국 국무부에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재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상태고요. 미국 국무부는 이를 검토해서 적어도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캐나다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in the red, to be in the red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to be in the red, in the red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ey, how's your bakery business?
Surprisingly, we are not doing so well. We are in the red.
Really?
Yes. And actually, a new bakery opened up right next door to us recently. And since then, we've lost many of our customers.
Oh, I'm sorry to hear that your business is in the red. I'm sure your business will pick up again.
Thanks for that encouragement.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Hey, how is your bakery business? 제과점 요즘 잘 되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Surprisingly, we are not doing so well. We are in the red. 이상하게 요즘 손님이 별로 없어. 적자야. 라고 하네요. 마이크가 정말? 이라고 하자 제이슨은 아휴, 그래. 사실 요새 우리 옆에 새 제과점이 생기고 나서 손님이 다 그리로 갔지 뭐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마이크가 Oh, I'm so sorry to hear that your business is in the red. I'm sure your business will pick up again. 아, 그렇구나. 하지만 네 가게도 다시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We'll keep today's phrase, to be in the re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s your bakery business?
Surprisingly, we are not doing so well. We are in the red.
Really?
Yes. And actually, a new bakery opened up right next door to us recently. And since then, we've lost many of our customers.
Oh, I'm sorry to hear that your business is in the red. I'm sure your business will pick up again.
Thanks for that encouragement.
Today's phrase is in, I-N, in the red, R-E-D, red, in the red, to be in the red. If you are in the red, it means that you are either losing money or in debt. This phrase is often used in business to signify a loss. In the red는 보통 손해를 보거나 빚을 지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It is known that red ink is used to indicate losses or debt on financial balance sheets. So that's why if your bank account shows you are a negative amount in red ink, it means that you are in debt.
손해본 거나 빚진 걸 장부에 올릴 때 붉은 글자로 써놓은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That business is in the red 라고 하면 사업이 지금 적자야 라는 뜻이고요. Elizabeth started a new online business knowing ahead of time that she'd be working in the red 라고 하면 엘리자베트는 적자를 무릅쓰고 새로운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흑자인 경우는 in the black, in the black를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네, 이젠 to be in the red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s your bakery business?
Surprisingly, we are not doing so well. We are in the red.
Really?
Yes. And actually, a new bakery opened up right next door to us recently. And since then, we've lost many of our customers.
Oh, I'm sorry to hear that your business is in the red. I'm sure your business will pick up again.
Thanks for that encouragement.
Let's review. When you are in the red, it means that you are losing money or in debt. In the red. In the red.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okay?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Th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호주 가수 트로이 시반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바보들만 자신과 사랑에 빠진다는 Fools 전해드리면서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 그리고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see swimming pools and living rooms and airplanes. I see a little house on a hill and children's names. I see quiet nights part over ice and take gray. But everything is shattered ring and it's my mistake. Only fools fall for you. Only fools. Only fools do what I do. Only fools fall. Only fools fall for you. Only fools. Only fools do what I do. Only fools fall. Oh, our lives don't collide. I'm aware. And impulses and your obsession with the little things you like stick, not like aerosol. I don't give a fuck, I'm not giving up. Yeah, I still want it all. Only fools fall for you. Only fools. Only fools do what I do. Only fools fall. Only fools fall for you. Only fools. Only fools do what I do. Only fools fall. I see swimming pools and living rooms and airplanes. I see a little house on a hill and
children's names. I see quiet nights part over ice and take gray.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1월 20일 미국의 새 국가수반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의 내셔널몰에 모인 수십만 군중을 향해 연설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는 대통령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전임자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참석했습니다. 200여 년 동안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계속해오는 미국의 진면모를 전 세계에 생생히 과시하는 또 하나의 행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정부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truly matters is not which party controls our government, but whether our government is controlled by the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당이 정부를 장악하느냐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 의해 운영이 되느냐 아니냐의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의 수도에 있는 소수의 집단들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면서 정부로부터 나오는 보상을 독차지하는 일이 너무 자주 있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들이 좋은 일자리, 훌륭한 학교, 안전한 동네를 갈망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이민, 세금, 대외정책 등은 미국의 근로자와 가정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의 이익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선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우호와 친선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은 오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슬람ic 테러 세력에 대항해 문명세계 단결을 추구하고 지구상에서 테러를 제거할 것도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단합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솔직하게 토론해야 되지만 언제나 명심할 것은 결속의 추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단결하면 누구도 미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It's time to remember that old wisdom our soldiers will never forget. That whether we are black or brown or white,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바로 우리의 장병들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옛말을 되새길 때라며 백인이든 흑인이든 갈색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애국의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어디 있는 미국인도 다시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소리, 국민의 희망, 국민의 꿈이 바로 미국의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가자며 취임 연설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